그날 나도 가겠노라. 이방인도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외침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지만 포인트는 이게 종말의 비전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그 종말의 날입니다. 나라 빼앗긴 민족에겐 회복의 소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대 자손들에게 이 종말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같은 종말의 비전, 아포칼립스 비전을 담은 책이 정품 성경, 정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다른 돌파구는 없을까요? 요나서, 에스더서 속에 다른 옵션도 있더라는 것을 오늘 공부합니다. 에스더서 속에 스스로 무장하고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Arm yourself. 요나서 속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답니다. He forgives enemy.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배경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시대입니다. 이방 통치자 밑에서 한 유대인의 구국적 영웅 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와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비슷해요. 페르시아 거주 유대인들은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구출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처럼 보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개입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포칼립스는 악의 세력을 때려잡는데 초월적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건데 에스더서는 아포칼립스 비전과는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유대 후손들의 반응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런저런 이유로 폐위되고 대신에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때 삼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개가 유대인 정체성을 밝히지 말고 숨겨두라고 부탁합니다. 언제 불지 모를 유대인 혐오 바람에 대비하려는 거지요. 왕후의 신분을 잘 유지하리라는 암시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 대신급으로 부상합니다. 모두 그에게 무릎을 조아려야 한다고 왕이 명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 꿇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대인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죠. 하만은 이에 분노하고 모르드개를 포함 모든 유대인을 청소할 업무를 꾸밉니다. 유대인 학살 실행일을 무르 제비로 뽑으니 아달월 13일이라고 했어요. 불임절이 됩니다. 물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주어 학살 실행 허가를 따내는데요.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살해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눈물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궁에 갇혀있어 영문을 모릅니다. 이 소요의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요. 모르드개의 전가를 들었습니다. 왕이 칙령을 내려 우리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하니 너는 속히 왕에게 알리고 이 살육을 막아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목숨이 떨어지는 화가 미치지 못하기를 바라지 말라. 네가 이 살육의 위기에 침묵하면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도 올 것이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개가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잠시 망설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서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심이 섰습니다. 수상궁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 나를 위해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긴박하죠. 결국 왕이 에스더의 알현을 허락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네, 연대와 결속 표현, 내 민족, 우리가 나오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발끈한 거지요. 대석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결국 그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죽고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개가 등용됩니다. 그러나 왕의 칙령을 속히 거두어야 해요. 늦으면 유대인들이 곧 살육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arm yourself, 자신을 보호하라. 스토리의 반전입니다. 살육하러 오는 자들과 싸워도 문제없어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날 불임절이 됩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포로 후손, 미인, 화론 왕궁, 음모, 이런 반전이 뒤섞인 멜로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난리예요. 먹고 마시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드러난 주제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민족적으로 부각시켰어요. 종교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금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후손인 주제에 집단적 예배나 제사로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와 달라요. 페르시아 궁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 기도 올리고 코셜로라고 하는 유대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에스더서에는 없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서에서 드러난 주제는 매우 인간적인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악한 세력을 때려잡는 아포칼립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유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연대와 결속과 저항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종말적 비전 혹은 아포칼립스 비전과는 또 다른 옵션으로 포로 생활을 헤쳐나가는 사례를 이스라엘 후손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그 악행으로 낭패를 당한다는 아포칼립스 비전을 대신하는 책이 에스더서라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품 성경, 정경 요나서는 선지서 섹션 속에 있어요. 다른 선지서랑 딴판입니다. 첫째로 예언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쇼킹한 것은 원수의 나라로 가서 임박한 멸망을 전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는 싫어서 먼 나라로 도망가는 스토리예요. 코믹 스토리 같죠? 포인트는 임박한 멸망, 즉 아포칼립스 멸망 직전까지 가다가 돌이킴, 회개, 구원이 원수의 나라에도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 개념이 요나서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책이 아주 짧은데요. 1장에서 4장까지만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심판을 선포하라. 니느웨의 제약이 너무 크다. 하지만 요나는 바다 끝 다시스 행 배를 타고 줄행랑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회피한 채 완전 반대편으로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보내 요나가 탄 배를 뒤집으려 하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승객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광란의 폭풍을 가져왔는지 가리고 싶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인데 자신이 이 죽음의 광풍을 몰고 온 원인 제공자임을 이실직고합니다. 이 말을 듣자 승객과 선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광풍이 잦아지리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결백한 사람을 죽이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로 던져 배를 구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대요.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그의 목숨을 살리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전개상 별로 어울리는 기도는 아닌 듯한데 뭐 아무튼 그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요나를 마른 땅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제2의 찬스를 얻게 되죠.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향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다음 장면이 엄청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답니다. 이 뉴스가 왕의 귀에 도달합니다. 왕도 왕복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았답니다. 우상 숭배 도시 니느웨 전체가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코믹한 진술이죠. 어쨌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가 구사일생 살아났다?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장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어요. 마치 욥의 항변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어요. 이에 요나는 할 말이 없죠. 욥처럼 어린아이가 토라져서 발걸음을 돌리듯 요나는 니느웨를 떠납니다. 요나의 불평불만 두 갈래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려면 지금 벌해 주세요. 저놈들 나쁜 놈 맞습니다. 죽일 놈이에요. 이런 불평이고요. 두 번째로 저들을 살려드리면 지금 살려주세요. 쓸데없이 제가 메시지 전하고 예언하는 저의 노력과 시간 뺏지 마시라고요. 아주 당돌하죠. 물론 요나의 속을 크게 뒤집어 놓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니느웨 원수의 나라에 천벌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항상 용서만 해주시고 화내는 것도 소처럼 더디고 인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라고 비꼬는 요나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은 맨날 후회만 하세요? 나쁜 놈을 혼내는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처사에 제가 지금 진저리가 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공의를 굽게 한 거 아니에요?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어찌 니느웨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공의에서 오히려 멀어져 있나요? 요나가 땡볕에 걷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초막 같은 곳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잎이 무성한 박넝쿨 나무를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스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깔아먹게 했어요. 넝쿨이 금방 시들고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낫다고 짜증내며 성내며 투정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죠? 야, 네가 이 작은 식물 박넝쿨 하나로 성내고 야단이구나. 요나가 대답하죠. 그래요 하나님, 나 성났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수고해서 키우거나 물 한 방울 준 적이 없는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큰 성 니느웨 안에 우매한 자들, 짐승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인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다른 피조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실수,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 당연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악인에게 보복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 돌이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제 요나보다 까마득한 후손들이 요나 스토리를 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아니, 요나 이야기가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되었지? 왜 다른 정품 성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원수의 나라의 수도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성의 사악함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 같은 니느웨라면 그 도덕적 악행에 대해 모세 오경 전통에 따라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요나 스토리 속에 배를 탄 성객과 선원들 각자의 신들을 찾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광풍에 죽이시던가요? 아니죠. 모세 율법의 원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산 사람 요나를 물에 던지길 주저했던 이방인 혹은 선원들, 성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저들의 신을 섬기는 데 대한 저주나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상은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의 악행,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스의 주제 혹은 문제의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 걸작이죠. 요나에게 스테레오타입, 판박이 사고방식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 라는 모세율법식 사고방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분노하는 요나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가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데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찬스 받았지 않습니까? 스토리의 끝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참 요나도 횡재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은 무지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저희들의 관전 포인트인 포로 후기 시대, 기원전 2-300년경 정품 성경 정경으로 채택된 시점에서 요나스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요, 원수의 나라 심장부인 니느웨로 어떤 선지자가 보내어졌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게 하는 분노 유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품 성경 요나스는 포로 후손 유대인들의 비전과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고 싶은 아포칼립스 비전과 판타지에 환호하는 종말 비전과 비교하고 있어요. 해와 달빛이 변하여 천지가 개벽하듯 원수들이 몰살당하는 요엘 선지자의 아포칼립스 비전과 완전 반대예요. 어디서 날아오는 떠인 돌 하나가 거대한 아수르, 바벨론, 미디아, 페르시아, 헬라, 시리아를 상징하는 신상을 박살내는 다니엘의 아포칼립스 비전과 완전 반대입니다. 용의 세력을 꽁꽁 묶어서 무지갱에 천년 동안 가두는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 비전과도 완전 반대예요. 요나스의 메시지는 달라요. 온 우주의 하나님은 온 땅이, 온 나라, 온 백성이, 온 피조물이 돌이켜 변하는 것, Returning and Reformation을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거지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달 대상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욕했고 경멸했고 멸망시키기까지 한 원수들일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저자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감성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당신들은 열방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옵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온 선지자들의 기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포로 후기 유대인들 시대부터 원수 사랑 용서의 시대까지 멀지 않았어요. 네, 2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시대를 활짝 열며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동시에 갑옷을 입고 arm yourself, 스스로 방어하고 열방들아 돌아오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God has forgiven you. 네, 다음 주 설교에는 이 모든 비전들, 신명기 비전에서부터 다니엘, 에스더, 요나의 비전까지 구약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고통 중에 있는 후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갈지 또 다른 옵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합하고 뭉치고 통합을 해서 저희들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